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치된 입장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긴급 회의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일본 해역에 낙하한 뒤 일본과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베시오 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은 영내 안보와 안전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해역에 낙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 13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29차례에 걸쳐 다양한 로켓을 발사하는 등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가 조만간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악화시키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 기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 학자와 연계된 사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앙카라에서 상공회의소 지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귤렌과 연계된 모든 비즈니스를 완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귤렌의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터키를 겨냥한 총구에 탄환을 장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이래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 머물고 있는 귤렌을 테러분자로 규정했습니다. 귤렌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쿠데타를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선거운동이 지금보다 단합이 잘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런 언급은 최근 자신의 발언들로 인해 선거 캠프와 공화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 후보는 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재선출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라이언 의장에 대한 지지 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의 중심가에서 어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를 테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런던 대학 인근의 러셀 스퀘어에서 19살 남성을 전기 충격기로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흉기에 찔린 60세 여성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곧바로 숨졌고 나머지 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런던시 당국이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무장경찰의 시내 순찰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날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수니파 테러 수감자 20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테러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이란 관영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IRIB 텔레비전은 오늘 모하마드 자바드 몬타제리 검찰총장을 인용해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살해하고 안보를 파괴하는 한편 쿠르드 지역에서 수니파 종교 지도자들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난 2일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의 반군단체 자마아트 우루 아흐라르를 국제테러단체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자마아트 우루 아흐라르는 지난해 12월 이후 파키스탄에 최소 5건의 대형 공격을 가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부활절 동부도시 라호르의 공원에 폭탄 공격을 가해 70명을 살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에는 북서부 페샤와르 주재 미국 영사관 내 파키스탄 직원 2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마아트 우루 아흐라르는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로 수니파 무장조직 ISIL 지도부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o in the council,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is.
당초 추진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제재를 배제하진 않겠지만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 never want to preclude any additional sanctions, but we did pass a very strong sanctions package.
북한의 엄윤철, 김국향 선수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브라질 올림픽에서 주목해야 할 아시아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추진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한반도 시간으로 지난 3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시오 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사국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o in the council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is and gravity of this launch and asked for my colleagues to be united.
이번 발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단합된 자세로 안보리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들과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베쇼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이 EEZ에 낙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도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그리고 위협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또 다른 의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감행된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 just want to flag the rhetoric that accompanied the July 19th launch, which was extremely alarming even by DPRK standards.
파워 대사는 지난달 1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발표된 북한의 수사는 북한의 기준에 비춰봐도 매우 염려할 만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관영 매체가 당시 발사에 대해 한국의 항만과 공항에 대한 공격을 가정했다는 점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오준 한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에만 13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29개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았다면서 이 같은 시험 발사가 미사일 기술의 상향 조정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 확산 방지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나라들의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안보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 요구해 성사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관계국인 한국 정부도 미일 두 나라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당초 예상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쇼 대사는 이사국들 간의 활발한 상호 논의가 이뤄졌고 북한에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여 언론 성명 채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7차례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19일 노동미사일 등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안보리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지난 두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낼지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18745호, 2087호, 2094호, 2270호를 통해 북한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are once again deeply troubled by the latest test firing of missiles by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one of which reportedly landed in Japan.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한 발이 떨어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진실한 대화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에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무게를 뒀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elieve that our response to North Korea's destabilizing activities is stronger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s united.
조스 연이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가 단합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게 미국의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영내 불안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유엔 회원국,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효과적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apply additional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going to need to work effectively with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to get that done.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You know, I never want to preclude any additional sanctions, but we did pass a very strong sanctions package several months ago.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미 강력한 제재안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갖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제재의 효과는 이행 정도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영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반국들과 협력해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sanctions, they're only as effective as well as they're implemented. And so what our focus has been is working with other like-minded partners in the region.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고 핵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is action as well as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토너 부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로동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안보리 조치를 도출해낼 것인가, 그것은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고 저희로서는 안보리가 국제 안보에 책임 있는 그 기구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국제 안보에 저해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긴장 유발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가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난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형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현재 상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포함한 안보 위기 상황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박사는 최근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를 포함한 영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로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상호 더 도발하지 말라는 것은 한미일 플러스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거나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그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라. 냉정한 자제 이런 말이거든요. 이 상황이라 하면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 플러스 그다음에 이 지역에 사드 문제 등 한반도가 구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추가적으로 북한도 도발을 더 해서 안 되고 한미일이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도 줄어들어야 했다. 그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된 말이 아닌가 싶네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정책을 언급하며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만큼 관련국에 침착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국 정부에 중국의 조치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중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이 한중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독일 등에서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5 등 여러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국제 안보를 훼손하는 깊은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평양 당국이 즉각 모든 현존하는 핵과 미사일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중단하고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어떤 추가적인 도발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대외관계청도 3일 대변인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수차례 규정한 국제적 의무를 또 한 번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긴장을 높이는 어떤 추가적인 행동도 삼갈 것과 6자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bermals hat sich Nordkorea über ein ganz klares Verbot des Sicherheitsrats der Vereinten Nationen.
독일 외무부의 마르틴 샤퍼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에 일본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분명한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양 당국이 고의적으로 다른 나라의 안전과 영토 보전을 위협했다며 이는 위험한 행동으로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알록 샤르마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영내와 국제안보에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르마 부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기에 디디에 레인더스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레인더스 부총리는 북한이 국제의무와 안보리 결의를 존중할 때만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존중하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 차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측 김 본부장은 오늘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도 전화협의를 하고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한국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드를 괴물로 비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나섰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사드 배치를 왜곡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가 핵 대결장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공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은 조평통 담화를 발표하는 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에만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바로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따라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3일 대변인 담화에서 사드를 괴물에 비유하면서 사드 배치가 남한 땅을 주변 열강들의 치열한 핵 대결장으로 만들어 한국민들은 최악의 불안과 공포 속에 가슴 조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이어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하려는 한국 청와대의 움직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막말과 궤변으로 스스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따라서 북한은 어리석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한국의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고무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관계 당국과 매체들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북한과 중국이 밀착 행보를 과시하면서 양측이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 아닌지 관심이 모아졌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북한 교환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이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의 만남을 통해서 제재 국면과 북중 우호 신뢰 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할 것이다라는 모습이 이미 나타났었고요. 이미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실행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 내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사드의 실전 배치를 막기 위한 대미 대남 압박 카드 하나로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드러낸 북한과의 밀착 행보가 향후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실장은 ARF를 계기로 이뤄진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5월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중국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관 회동 이후 양국 간 복원되는 고위급 채널의 하나로 이 연장선상에서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문제 등과 연계해 대북 제재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제재의 빈틈을 이용해 북한 숨통 틔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민생 부문의 경우 대북 제재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용훈 박사는 최근 북중 무역 통계를 볼 때 중국 정부가 제재 강하게 동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이전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북중무역은 두 달간 감소하다 6월 들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중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철강석의 대중 수출은 물량과 금액 모두 70%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의류나 아연 등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거나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튜트의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더군다나 밀수는 이거 뒤공시진 거잖아. 이거는 제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수천 톤씩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수천 톤 같은 거는 밀수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한 그 공급 자체는 그때그때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의 식량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낙후된 변경 지역의 개발이 시급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고강도 제재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실제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북중 간 군사 교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중국은 냉전 시대에 북한에게 해오던 무기 지원을 1994년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경화 결제를 요구하게 되면서 사실상 중단시켰고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사 기술 이전이 될 만한 무기들은 판매하지 않고 통제를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해외에 있는 강경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재무장을 시켜야 한다라는 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실장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군부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해 북중 군사 교류 협력을 복원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다. 북한 핵실험 반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또 북한 정권이나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들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중국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고의 수혜자는 북한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검토 발표 이후 북핵 문제보다 사드 배치를 막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고립에 직면한 북한 역시 중국을 최대한 활용해 대북 제재 공조의 균열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한일과 중러 간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9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도 대화를 강조해온 중국을 의식해 대북 제재 공조를 깨뜨리기 위한 의도라고 정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중 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인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부가 연구실장입니다.
겉으로는 필요할 때는 이해 집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다시 또 옛날과 같은 설명의 관계나 정상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건 핵 문제예요, 사실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라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외면하고서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는 없거든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사드 배치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역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주요 2개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한 채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껴안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청소년 한 명이 최근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홍콩의 인권단체들은 이 탈북 학생의 거취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학생 리정열 군은 현재 외국 영토로 간주돼 홍콩이나 중국 당국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사관 안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안전이 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리 군은 홍콩을 떠나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홍콩의 주권이 1997년 7월 중국에 반환된 뒤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협조한 과거 기록들을 거론하며 리 군이 여전히 강제 북송될 위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연구원의 말입니다.
Concern because just like what we know about North Koreans who arrive in China, they always
중국 내 탈북자들은 언제나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Amnesty International은 리군 문제에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팡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난민 협약의 서명국인 중국은 리군이나 다른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의 대북 인권단체인 탈북자 관심의 오엔 라우 대표는 리군이 결국 무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문제를 다루면서 일 처리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우 대표는 협상이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면서 이 기간 동안 리 군은 한국 영사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 군이 궁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그의 가족들이 수감되거나 북한 TV에 출연해 한국이 아들을 납치했다고 비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라오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도록 동의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리군 석방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루차오 교수는 탈북자 문제에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탈북자 문제는 사안별로 해결됐고 따라서 리군 문제로 외교적 대결이 촉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리군의 탈북 소식은 지난달 27일 홍콩 언론들이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어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 1일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 학생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세 차례 은메달을 수상한 리정열 군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영사관 내 탈북자 체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리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당국이 올 2분기 주민들에게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2011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인데요. 유엔이 정한 1인당 하루 권장량의 60% 수준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를 발표한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이는 2011년 이후 2분기 평균 식량 배급량 가운데 가장 낮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올 2분기 북한의 배급량은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에 비해 10g 감소한 규모일 뿐 아니라 지난해 2분기 평균 배급량 410g보다는 50g 줄어든 것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62%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4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세 미만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과 1살에서 2살 미만 어린이 절반 정도가 빈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81%가 질과 양면에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국제 기준의 25%, 지방 섭취량이 30%가량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이 기구가 지원하는 타가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25.4%가 여전히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 지원 사업은 최대 10개에 달하는 현지 식품 공장에서 영양과자와 슈퍼시리얼 플러스로 불리는 혼합 영양 강화 식품을 생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하지만 최근 밀가루 등 원료 수송이 지연되고 있어 현지 공장의 영양 강화 식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달 취약계층 52만 6천여 명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북한 7개 도와 남포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1,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9.6%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요즘 조용한 휴양지로 북한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이 팍팍한 삶을 사는 중국 도시인들에게는 오히려 휴식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최근 아시아의 최신 유기농 휴양지 북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점점 많은 중국인들이 궁극의 휴양지로 북한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조용한 곳을 찾아 뉴욕 시민들은 에팔레치아 산으로 가고 유럽인들은 이탈리아의 시골 엄브리아로 가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타임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대사회의 골칫거리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압록강을 건너지만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북한을 다시 찾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28살의 역사교사인 베이수 자오는 이 잡지에 휴대폰, 컴퓨터 등 현대 통신기기 없이 고립된 느낌이 평화로운 마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인은 인터넷에 처음엔 아들이 고생 좀 해보라고 북한에 갔지만 이 여행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줬다며 인터넷 없는 북한인들의 단순한 삶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고 북한의 자연을 보고 놀랐다. 북한은 실로 오염이 없는 곳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을 주선하는 중국 여행사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강조한다고 타임은 전했습니다. 중국 옌벤의 한 여행사는 북한 관광 광고에서 북한의 바다는 100% 깨끗하고 어떠한 쓰레기도 없다며 라선시는 유기농의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이달 초부터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까지 중국인들이 비자와 여권 없이 반나절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85%가 이 관광을 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타임에 따르면 북한 음식이 화학 제품이 첨가되지 않은 유기농이라는 점도 중국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임은 오늘날 중국인들은 오염과 함께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식 농업 체제로 13억 인구를 먹이려다 보니 화학비료도 많이 쓰고 소 등 가축에게 호르몬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단동에 기반을 두고 북한 전역을 종종 방문하는 중국인 무역상은 북한에서는 모든 음식이 유기농이라서 신뢰가 간다며 북한의 감자와 콩에서 유기농 맛이 나는데 중국 음식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교사인 베이수 자오도 북한 음식에는 첨가제가 안 들어가서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은 중국인들에게 북한의 가장 큰 매력은 더 단순했던 중국의 과거 모습과 닮은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화와 상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중국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잡지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대가 중국 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북한 사회는 문화혁명기의 부정적인 요소들마저 닮아 있어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북한 관광은 저렴하다고 타임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가 2016 리우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선수 15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북한 엄윤철, 김국현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엄윤철과 김국현 선수가 5일 개막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하계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선수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3일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선수 15명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두 선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잡지는 북한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획득한 4개의 금메달 가운데 3개가 역도에서 나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남자 56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엄윤철 선수가 정상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엄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북한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 가운데 한 명입니다. 런던 올림픽에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포브스는 또 김국향 선수에 대해 지난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 수영대회에서 사상 처음 금메달을 딴 북한 선수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빙 강국인 중국이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이 확실해 보이지만 여자부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김 선수를 물리쳐야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해 7월 러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5차례 시기 중 4차까지 끝낸 상황에서 3위였지만 마지막 5차 시기에서 2명의 심판으로부터 10점 만점을 받는 등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김 선수는 시상식 뒤 열린 국제수영연맹과 인터뷰에서 꾸준한 훈련이 금메달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등까지 할지는 정말 몰랐지만 다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선수로는 여자 양궁 세계 랭킹 1위인 최미선 선수가 유일하게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선수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포브스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인도 선수 각각 2명과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수 각각 1명을 주목할 만한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요즘 계속 날씨 소식을 먼저 듣게 됩니다. 서울 기온이 35.7도,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요?
네,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염 경보가 내려질 때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느껴보는 35.7도, 만만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체감 더위가 더했습니다. 오늘 한국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 33도 이상을 기록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속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지역도 최고 34도까지 올라갔다는 기상예보가 있는데 한반도 전체가 뭐 찜통 같겠군요.
네, 지금 뭐 한국 과 북한 모두 이열치열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불어내는 그 뜨거운 열기가 한동안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내일 또 서울의 기온이 또 올라간답니다. 주말까지는 이 더위를 다스리는 특급 대처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기상예보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제 지난 5월 하순부터 지난 2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89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 이 가운데 사망자 10명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한낮에 뜨거운 햇볕 피하는 것이 좋고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영양 상태도 좋게 해야 되고 일단 충분하게 쉬는 것이 이 온열 질환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뭐 날씨 못지않게 요즘 한반도에서 뜨거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소식인데 한국 연예계가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고요?
네. 중국에 진출해서 드라마를 찍고 있던 한 여배우가 사드 문제로 촬영이 거의 끝나가는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중국에서 그 여러 뭐 사람들과 만나는 팬미팅이라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
취소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연예인 소속사에서는 이 문제가 사드와 관련된 일인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
한국 연예계에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연예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에도 별 반응이 없었던 한국 시민들인데 이 한국 연예인들의 어떤 활동 제한 소식에 좀 더 민감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연예인들이 제법 되죠?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 한류, 뭐 K-POP 한류가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한국에서 아예 활동을 접고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나 가수들도 많고요.
네.
한국에서 방송되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동시 방송되기도 하고 합작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한국 드라마가 다시 중국판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등 중국 내 한류 인기가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의 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에 이 한국의 영상 콘텐츠, 뭐 영상 연예계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싸늘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한류 관계자들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어제 그 중국 당국이 한국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용 비자 이 상용 비자 업무를 대행했던 한국 내 중국 업계 자격을 취소하면서
네.
이 혹시나 했던 연예계 걱정이 경제계 뭐 외교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네.
또 오늘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사설에 어떤 내용을 전하면서
예.
한국 사람들의 그런 걱정을 현실화했습니다.
어떤 사설인가요?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환구시보가 인터넷 사설에 올린 글입니다.
예.
사드로 인한 중한 관계 경색은 한국 연예 산업의 침체를 촉발할 것이다. 중국 내 한류스타의 활동 제약에 대해서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예. 담은 겁니다. 예, 관련해서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 웨이보 여론조사에서 28만여 명이 그 참여한 응답 가운데 86%가 중국 정부가 한국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한다면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한류가 대중문화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제법 큰 역할을 했는데
네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군요.
예. 뭐 한국 내부적으로는 경상북도 성주 주민들의 그 사드 배치 결정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한 부분으로는 정쟁으로도 이어져서 내부가 우선적으로 뭐 먼저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사드 배치 지역이 자신의 그 마당이 된 것, 성주군으로서는 주민 생활에 끼칠 영향 때문에 정부의 재고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전방위의 압박감, 지금 한국 사회 전체에 경제적, 심리적 어떤 그 압박감을 주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맥주 축제가 있었는데 또 비슷한 축제를 열고 있는 대구시가 참가하기로 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예.
또 광주 화장품 회사 직원이 한 2천여 명이 한국으로 포상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이런 협의를 하다가 또 돌연 취소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이게 바로 사드에 관련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 연예인의 그 방송 출연 금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한국 외교부 중국 방송사의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소문 사실이 아니라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공식 밝히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우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만 한국 시청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편하게 이번 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고요?
네.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단 0.2초 만에 올림픽 경기 현장이 안방까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가면 24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이 바닷속에 구축되어 있는 광케이블 통신망을 통하면
네.
2만 8천 킬로미터 거리가 단 0.2초 만에 줄여지기 때문입니다.
아, 기술이 정말 놀랍습니다. 0.2초면... 글쎄요. 사실상 이건 실시각 중계라고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눈 깜빡하는 것보다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을 통한 중계는 사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화면이 정지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저 광케이블은 지진이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재난이 아니면 전송 장애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 해저 케이블, 브라질 현지에서 미국 동부를 거쳐 서부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서 부산까지 도달하는 데 바로 0.2초가 걸리는 겁니다.
예.
해저 케이블 한 개에 6개 광섬유가 들어있는데 광섬유
네.
하나가 1초에 2억 9천만 개의 영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과 브라질 간의 국제방송 중계망은 한국의 대표 통신사 중에 하나인 KT가 맡고 있고요.
예.
KT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 구축되는 해저 케이블 통합 관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을 시청하는 패턴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거실에서 모든 가족이 모여서 TV를 통해서 봤다면 요즘은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죠.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텔레비전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올림픽 중계 방송을 위해서는 한국 방송 통신사들이 한국의 그 통신사들이 모두 나서야 했는데요.
예.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송하는 신호를 휴대전화에서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안방과 다름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통신사의 서비스가 손색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한데요.
네.
이미 올림픽 네트워크 비상관리에 들어간 한국의 대표 통신사들, 그 한국 경기가 열리는 시각이나 인기가 많은 올림픽 중계방송 그 시간에는 시간대를 예측해서 기지국의 용량을 늘리거나 또 이동 기지국을 배치하는 등 리우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자, 한국 사람들은 내일 아침 8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아침 8시에 열리는 피지와의 축구 남자 예선 C조 경기를 시작으로
네.
그 0.2초 만에 한국까지 전달되는 리우 올림픽의 박진감 넘치는 중계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리우 올림픽 소식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 그리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또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120년 근대 올림픽 역사상 이 남미 대륙 최초로 이 브라질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작 전부터 여러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죠.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번 브라질 올림픽 대회를 둘러싼 여러 우려들과 또 현지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